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오늘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이 아침에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그래서 저희들 누구보다도 일찍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을 오게 해주시고 또 허락해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선생님이 되어오셔서 주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바른 말씀들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저희가 지금 이제 구원과 관련된 아홉 가지 이제 중요한 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몇 시간에 걸쳐서 마무리를 했고, 이제 이 특별히 구원과 관련된 아홉 가지 교리 중에서도 이 거듭남과 이제 요 영적 할례, 그 다음에 성령의 인침, 요 세 개 부분이 참 중요한 부분인데, 특별히 이제 거듭남이 가장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뭐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저희가 할애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순서대로 하면은 영적 할례가 오늘 이제 시간인데, 오늘 제가 프린트를 나눠드린 것은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프린트를 나눠드렸습니다. 이제 영적 할례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난번 성경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영적 할례에 대해서 공부를 한 바가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이제 우리 강호찬 형제님하고도 이제 얘기를 쭉 나누는 가운데 영적 할례가 어느 정도 이게 타당성이 굉장히 일리는 있지만 이거를 이제 우리가 교리적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치기는 좀 무리가 있다. 그런데 영적인 할례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받잖아요. 아브라함과 창세기 17장인가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의 씨가 이제 할례를 받아라. 이거 이제 할례를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러한 이제 이 증표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인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를 지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과의 언약이 이제 맺어지는,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이제 할례인데, 그것이 이제 이스라엘에게만 해당한 것인데, 신약 성경에 와보니까 바울이 이 할례를 이제 우리 이방인들에게도 이제 신약 성도들에게도 할례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을 영적인 할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할례를 받는다, 받았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 할례가 이제 죄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자 린튼 스미스는 영적인 할례가 바로 이제 이 몸을 벗어버리는 것, 이것이 이제 원래 할례라는 그 의미가 모형적으로 이 구원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이제 할례라는 것은 8일째 행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숫자적인 개념의 그 의미를 볼때 7까지가 완전수이고 하나의 어떤 그 이제 이 순환이 끝나고 이제 8이 새로운 시작. 우리가 일주일이 7일이고 8일째가 이제 새로 시작하는, 그러니까 이 8이라는 숫자가 이 이제 새로운 새롭게 시작하는 것과 연관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래서 이 할례라는 것이 이제 이 특히 이제 린든 스미스 이 저자는 여러 가지 이제 이 성경 구절들을 가지고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완전히 분리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성경발 때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드렸었는데, 이것을 이제 완전한 교리로 우리가 이 가르치기는 좀 교회에서 그것은 무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이번에는 그냥 뛰어넘고 바로 이 성령의 인침에 대한 부분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책을 보시거나 예전에 이제 그 강의 내용을 같이 한번 살펴보시면 될것 같고요. 오늘은 그냥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같이 성령의 인침에 대한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령의 인침, 첫 번째로 이제 구속의 날까지 인침 이 부분을 이제 먼저 보면요. 이 구원에 있어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셨다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 것입니다. 이 예전에는 이제 이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 구원받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을 치셨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인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좀 살펴볼 때, 우리 권영모 어르신께서 오셨네요 오늘. 이 예전에는 이 인을 친다라는 것은 이 확실한 보증을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이제 도장 찍는 건데, 도장을 찍는 거고, 요즘에는 뭐 사인도 이렇게 사인이 이제 인을 대표하기도 하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이것은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의 구원받은 자들에게 인을 친다라는 그 표현이 있는데, 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물론 지금도 그 인을 치는 거, 도장을 찍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예전에는 성경의 구약 성경들을 보면 굉장히 이 인을 치는 부분은 중요하고, 이거는 한번 인을 치면 특히 이제 왕들이 이 도장을 찍으면 아무도 그것을 바꿀 수가 없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한번 인치면, 그러니까 이거는 그 왕 외에는 이거를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장 외에는 아무도 이것을 바꿀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이 도장은 그것을 찍는 사람 자신에 대한 보증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증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이러한 그 표현을 비로소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구속의 날까지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호해 주시는 그 의미에서 인을 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령님의 인침이라는 것이죠. 성령님이 하신 일은 누구도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성령님께서 이 성경의 구절들을 이제 몇 구절을 찾아보겠지만, 인치셨다라는 그 의미가, 이 인치셨다라는 것은 뭐라고 어떻게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냐면, 구속의 날 때까지, 우리가 구속받게 될 때까지 우리를 지켜보호해 주시고, 또 구속받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속 유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몸이 변화될 때까지, 온전한 구속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지켜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표현을 보니까 성령의 인침에 대해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이 영께서는 값주고 사신 그 소유물이 구속을 받기까지 우리의 상속 유업의 보증이 되사 그분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이 성령님의 인침은 바로 우리가 우리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을 성령님께서 인을 치셔서 아무도 바꿀 수 없도록 이렇게 하셨다라는 것인데, 언제까지냐? 그러니까 구속의 날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구원받은 자들을 이제 완전히 인을 쳐서 그때까지 지켜서 보호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절대로 바뀔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냥 이 사람 구원받은 자 해갖고 여기다 딱 넣어놓고 도장을 딱 찍어서 아무도 못 건드리게. 언제까지냐? 구속의 날까지. 이 구속의 날, 이제 우리가 이제 나중에도 또 한번 살펴보겠지만, 이 구속의 날이 언제냐? 구속이라는 것은 뭐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원래 성경에 보니까 이 구속이라는 뜻은 억압받은 자들을 자유롭게 이제 풀어준 것과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이제 구속 상태, 노예 상태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그들을 이제 광야로,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셨을 때 그들을 구속하셨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그러니까 그것은 값을 주고 그들을 사서 자유를 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태로 우리 또한 이제 구속의 날, 우리를 완전 우리가 지금 몸 안에 지금 갇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한 구속에 이를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인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의 이 구원이라는 것은 절대로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서도 그들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첫 열매를 소유한 우리까지도 속으로 신음하며 양자 삼으심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나니, 그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몸의 구속을 기다리, 우리가 몸의 구속이 있을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해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그분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봉인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속의 날 그때까지 성령님에 의해서 봉인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에도 이제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게 세우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분은 하나님이시니 그분께서 또한 우리를 봉인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보증으로 주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거듭남에도 배웠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영이 거듭나고 우리의 혼이 구원받고 이제 몸이 지금은 몸도 우리는 사실은 이제 변화돼. 그러니까 지금 현재적인 의미에서는 우리가 몸이 아직은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제 나중에 변화될 것을 약속으로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때까지 우리의 몸이 변화될 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가 비록 이 세상 가운데에서 있지만 주님을 만나는 이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구속의 날까지, 이 구속의 날은 구속의 날이 언제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날이 구속의 날이에요. 그때까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신다. 이것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치셔서 보증으로 우리를 이렇게 지켜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잘못 가리키는 것은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구속의 날까지 도장을 찍어서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이제 여기 린튼 스미스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조림 같은 데다가 물건을 넣어갖고 이렇게 배달을 하면 통조림이 뭐 이렇게 좀 손상을 입어도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은 그대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를 이렇게 지켜보호해서 우리의 구원이 정말 안전하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그래서 아무도 못 건드리도록 그렇게 보호해 주시는 성령, 그것이 이제 성령님의 인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가 구원, 우리의 구원은 절대로 변할 수 없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것이 바로 이러한 성령님의 인치심으로서 이렇게 보증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두 번째 이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이 성령님의 인침에 있는 그 두 가지 성품에 대해서 좀 공부를 하고자 하는데, 이 내용은 좀 상당히 내용이 짧지 않고 긴 내용이라서 지난번에도 한번 우리가 이 부분을 살펴봤는데 오늘 이 부분을 하는 데까지 이제 좀 살펴보고 또 다음에 한 번 더 복습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이 두 가지 성품에 관련된 부분은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이 내용을 다뤘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중요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좀 헷갈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또 이 부분은 많은 이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서 많은 이단들이 생기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성품,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이 이제 구원받을 때 이 믿는 자들 안에는 새로운 피조물, 성경에 보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물이 이제 창조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믿기 전에는 그냥 한 사람이었는데 한 성품이었고 근데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안에 이제 새로운 성품이 창조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우리 이제 이 혼 안에 육신적인 출생으로 얻게 된 옛 성품과 거듭남으로 인해 얻게 된 새 성품이 있다. 그래서 이제 종종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게 이제 야누스와 같이 두 얼굴의 사나이 같은 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두 얼굴을 가진 사람들과 같은데 안에 성품이 두 가지 성품이 있는 것이죠. 어떨 때 보면 천사 같고 어떨 때 보면은 이제 악마라고 표현할 수는 없겠지만 이제 아주 이 사악함이 있는 이것이 우리가 이 두 가지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이러한 그 갈등들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갈등들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이런 갈등이 이제 거의 없죠. 그냥 양심의 찔림만 좀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면 이 안에 새로운 성품, 이 새 성품이 이제 새 사람이 우리 안에 이제 생기게 되면 새 사람과 옛 사람이 끊임없이 싸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 때까지. 그러니까 이 싸움 안에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의 혼이 이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가 굉장히 참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성경에서는 이제 이 옛 사람이 있고 새 사람이 있다 우리 안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두 가지 성품이라고도 얘기하고 이것을 새 사람이라고도 하고 또 속 사람이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몇 가지 표현으로서 이 새 사람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보니까 이런 까닭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면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이렇게 보통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다, 영적으로 이제 새롭게 태어난 아이다 라고 말할 때 이 새 성품과 이제 이 새 사람과 이 새 사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새 사람이 새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이 새 사람이 이제 믿음 이제 자라나는 거죠. 자라나는 것. 에베소서 4장 20절에서 24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에게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을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너희의 생각의 영을 새롭게 하라.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하신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겉사람만 존재했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 새 사람이 이제 창조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이 다르냐? 구원받기 전에 옛 사람은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면 우리가 부모로부터 출생하면 다 이 옛 사람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면 이제 새로운 창조물이 우리 안에 새로운 성품이 새로 생긴 것이죠.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이것을 바로 이제 새 사람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옛 사람과 새 사람이 너무나 다른데 옛 사람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담의 본성을 가지고 우리가 육신의 일들을 하는 그냥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죄를 따라 사는 그러한 본성인 것이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이 새 사람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러한 새 성품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은 요한일서 지난번에 우리 방문자 형제님께서 아마 설명드린 것처럼 요한일서 1장과 3장의 말씀이 굉장히 혼란스러운 거예요. 같은 요한일서 말씀에 우리가 죄를 지을 수도 있다고도 얘기하고 또 우리는 절대로 죄 안 짓는다라고도 말하고 이렇게 말하는 표현은 우리 안에 있는 이 두 가지 본성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은 죄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는 죄 안 져, 나는 하나님 믿으니까 절대로 죄 안 져 이런 사람은 그건 거짓말쟁이라고 요한일서 1장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요한일서 3장에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죄 질 수도 없고 죄를 한 번도 진 적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 이게 분명히 똑같은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우리 안에 우리라는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이 어떠한 차이를 가지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옛사람과 새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10절을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에게 죄가 없다고 우리가 말하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이며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만일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였다고 말하면 우리가 그분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들며 또한 그분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기서 요한일서 1장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대상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구원받은 사람인데도 여전히 죄를 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거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멀리 가서 찾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 내가 받았다는 거 내가 알잖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거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근데 구원받았는데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잖아요. 예. 그걸 지금 요한일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맞다라는 거예요. 예. 아,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난 예수님 믿으니까 죄 안 짓지. 죄 지면 안 되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옛사람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이 죄는 우리 육신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분의 씨가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라. 그는 하나님에게서 났으므로 죄를 지을 수 없느니라. 여기 보니까 세 사람의 특성이 나오죠. 여기에는 하나님에게서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 바로 세 사람의 속성을 말하는 것이에요. 세 사람은 죄를 지을 수도 없고 또 죄를 짓지도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구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혼란에 빠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이런 것들을 공부하느냐? 이것은 먼저는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들 안에는 옛 사람과 새 사람이 존재한다라는 것. 옛 성품과 새 성품이 있다라는 이걸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그렇다면 이 옛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옛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새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공부할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하신 그 뜻 가운데서 살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사람 안에서 살 때 우리가 옛사람 안에 사는 것은 무엇이에요? 그것은 그냥 죄 가운데 사는 것이고 그리고 옛사람 안에 살 때 그 옛사람은 죽음과 함께 무덤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사람은 우리가 이제 구속의 날에 하늘나라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옛사람 안에서 살면 그 사람은 나중에 죽어서 받을 보상이 없는 것이에요. 구원은 받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죄졌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나서 옛사람 안에서 죄지면 그 사람은 받을 보상이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새 사람 안에 살면 그러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갔을 때 받을 보상이 많은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고 나서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갈등하면서 서로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말씀에 갈라디아서 말씀 5장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대적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지난주 우리 주일날 말씀인데 갈라디아서 5장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16, 17절에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성령은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걷는 것은 무엇이에요? 새 사람 안에서 걷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육신의 욕심을 따라서 걷는 것은 옛사람을 따라 걷는 것입니다. 이것이 서로가 대적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만 새 사람 안에 사느냐,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을 좀 더 이제 자세한 부분을 좀 살펴보자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한데 일단 조금만 더 살펴보면 이 신자들이란 바로 믿는 자들은 죄 있는 몸 안에서 죄 없이 완벽한 새 사람을 입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이 린든 스미스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이 옛사람에 대한 처리가 무엇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을 잘 처리할 때 우리가 새 사람 안에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옛사람으로 인해서 아주 고통스러워하고 사실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구원 받았는데도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이 죄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하잖아요. 이것은 우리들만의 모습이 아니라 바울 또한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스러워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바울이 정말 가장 이 훌륭하고 모범적인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나 너무 괴롭다. 난 너무너무 괴롭다. 뭘 괴롭냐?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데 근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끌려가고 있다. 근데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거지. 그래서 로마서 7장 1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고백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이 구원받고 나서 바울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것을 어떻게 행하는지는 내가 알지 못하노라. 이는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함이라. 이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더 이상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다 그래요. 원래 우리가 이 구원받고 나면 우리 안에 있는 새 성품, 새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양심에 찔림은 있어요. 내가 죄를 졌네? 내가 나쁜 짓 했네? 요런 정도의 찔림은 있습니다. 예. 그러나,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내가 주일날 교회 갈 때마다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내가 지체드려서 기도할 때 주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은 여러분 믿지 않을 때 그런 마음 가진 적 있어요? 전혀 없죠. 예. 믿고 나서 그러한 마음이 여러분이 이제 거듭나고 나면 어때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이 그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새 사람의 속성인 것입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 안에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별로 관심 없어. 그러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는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 마음 안에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것이 새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것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가 죄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서 7장 23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정말 너무 괴롭다. 내가 원하는 것은 하나님인데 내가 행하고 있는 것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의 모습이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그러면 이 옛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안에 살 수 있었느냐.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것이죠. 지난번에도 예전에도 살펴봤고 또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것이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사실은 전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성경의 모든 내용을 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성경 이 66권을 다 공부해서 성경의 통달한들 우리가 옛사람 가운데에서 늘 살고 있으면 그것이 66권의 이 지식이 그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우리가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육신과 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대적하는 것처럼 옛사람과 새사람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대적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또한 이 옛사람 그러니까 이 옛사람에 대해서 우리의 이 많은 사람들이 잘못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옛사람 그러니까 이 옛사람에 대한 성경이 하나님께서 이 옛사람에 대한 이 처리를 어떻게 하셨느냐 이걸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이 옛사람을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 나라는 사람을 얘를 좀 이렇게 말 안 들으면 좀 때리기도 하고 좀 다듬기도 하고 그래서 좀 착한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여태까지는 얘가 잘못 살았으니까 나쁜 짓도 하고 정말 이 세상적으로 악하게 살았으니까 얘를 좀 잘 교육해서 깨끗하고 착하고 좀 하나님 원하는 사람으로 좀 만들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라는 사람을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를 좀 이렇게 개선하거나 좀 바꿔보려고 그러니까 바꾸시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인간 바울을 구원하셨을 때 바울이라는 사람을 좀 선하게 이끌어서 좀 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는 삶 살 수 있도록 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많은 사람들의 이 실패가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자꾸 노력하고 뭔가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다 있어요. 누구나 다 있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살아가는 방법에 있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보려고 내가 노력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중요한 건데 내가 노력한다라는 것이에요. 이 내가 노력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를 사실 포기하셨어요. 그러니까 바꾸려고 노력하시거나 개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육신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리셨어요. 그러니까 바꿀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이 육신은 어떤 방법으로도 개선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뭐냐면 육신은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방법은 죽음. 그냥 죽음에 넘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그냥 넘겨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죽으셨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라는 건 우리의 육신이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실패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면 끊임없이 옛사람을 개선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바꿔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 주에 좀 더 말씀드리겠지만 많은 사람들의 실패가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따라 사는 거. 옛사람은 절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개선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옛사람은 그냥 조금 더 선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를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는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 저도 그랬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이 옛사람을 개선해 보려고 노력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그냥 새 사람 안에 사는 것, 예, 옛사람이 아닌 새 사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사실은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도 우리 말씀에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예, 컵에다가 공기가 있고 그 안에 예, 물을 붓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컵에 있는 공기를 빼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 옛사람 안에서 노력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그냥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것, 새 사람 안에 사는 것, 이것이 이제 물을 채우는 것과 같은 것인데,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참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참 이게 굉장히 어렵지만 또 굉장히 단순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의 이 다음 주에도 좀 더 보충 설명을 하겠지만 한번 자세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는 지금 우리 모든 사람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다 살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는 어떻게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가, 옛사람 안에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새사람 안에 살고 있는가, 이걸 한번 좀 잘 한번 고민을 해보십시오. 예. 옛사람이 하는가 아니면 새사람이 하는가. 옛사람 안에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예, 조금 더 갈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족하는 그 의에는 이룰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사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만족이 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다음 주에 조금 더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기 전에는 그냥 우리가 양심에 약간의 찔림은 있었지만 그러나 구원받고 나서부터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것을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안에 이렇게 새 사람 안에서 생기게 된 것을 우리가 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 이 몸 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이 옛사람이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안에 이 옛사람과 새사람이 두 성품이 존재함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이것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고 또 우리 안에서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정말 이것이 끊임없이 서로 대적함으로 인해서 참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우리 안에 이 육신으로 끌려가는 모습들, 그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 잘 공부해서 옛사람 안에서 우리가 살지 않고 새사람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다 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러한 진리들을 잘 깨달아서 주님, 우리가 옛사람은 정말 죽음에 넘겨주고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새사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